이제 어제 20장 전반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살펴보는 말씀은 똑같이 이제 그 부활절 저녁입니다. 저녁. 부활절 저녁에 이제 일어난 그러니까 20장 앞부분 사건은 부활절 새벽에 일어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부활절 그 저녁에 일어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말씀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이렇게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는 그 분명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될수 있는 게 저희들도 이제 막 살다가 보면 어떨 때는 정말 그 짧은 시간 동안 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참 일어나는 그런 그 시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이한 주간, 그러니까 그 우리로 하면 지난주일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활절 주일까지 이한 주간 동안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과장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다 그러면 각 복음서마다 3분의 1, 약 3분의 1 내용은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하면 이한 주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한 주간의 삶에 대한 기록이 보통 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 이제 지난주일 같은 주일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의 그 환호성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모르지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참 주일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야, 이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그 세베대 아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가 찾아왔잖아요. 예수님한테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좀 두십시오. 라고 할 만큼 제자들의 그 기대는 최고조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광적인 그런 환영 가운데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가나안에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그다음 한 주간 한 3일 정도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제그 무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시고 가르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불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밤에 이제 주일부터 따지면 4일 저녁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게 됩니다. 목요일 날 밤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도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가 이런 어떤 그 영화를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고통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일날만 하더라도 정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불과 4일 만에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오후 한 3시쯤 오후 한 3시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짧은 시간이죠. 불과 한 4, 5일 만에 제자들의 기대는 극도 최고조에 도달했다가 그 다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신 후에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셨으니까 토요일 그리고 주일 아침 그리고 주일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우리 종료주일부터 하면 한 주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유대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정말 그 모인 곳의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게 사실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면 그 다음 순서는 누구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자기들입니다. 자기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기들.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세상의 위협. 그렇지만 특별히 또 제자들에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제 여자들이 전해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식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초자연적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이라면 통과하실 수가 없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몸을 입으셨지만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줬다. 그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 분명히 몸을 입으셨는데 갑작스럽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 그게 뭔가 하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첫 번째 말, 이 첫 번째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 그래서 뭐 연애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순간이 있을 때 첫 번째 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나십니다. 처음 만나셔서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도 도대체 처음 만나서 이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 어쩌면 예수님도 생각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평안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우리 그 다락방 교훈에서도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이것은 내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 보시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영이 아닙니다. 영. 바로 부활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부활의 몸에는 바로 이 못 박혔던 그 손, 그리고 또 창에 찔렸던 옆구리,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몸. 그분은 영뿐만 아니라 그분의 몸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니까 20절 후반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뭐 이거는 제자들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로 보내는 거겠습니까? 어디로 보내는 거겠습니까? 각자 집이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 목적도 어쩌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가집니다. 가지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이 세상을 섬겨야 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제은한 목사님의 책을 쭉 읽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싸울 곳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곳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기록하신 말씀, 우리가 싸울 곳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싸울 곳은 세상입니다. 아, 저는 참 너무 단순한 말인데, 우리가 싸울 곳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싸울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곳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에 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기쁨이 한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한량 없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끼리만 모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끼리만 모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의 차례다 이거죠.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쉽니다.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이거는 이제 막 그냥 숨이 호흡 막 가쁘다 이런 뜻보다는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동으로도 표현하시기 위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도님, 이거는 고해 성사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이 구절 말씀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제들이 고해 성사를 받고 그리고 사제들이 사해주면 사해진다 라고 때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함을 받겠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모순은 무엇이냐? 인간 고통 그리고 인간 악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 그런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누구시냐? 그 죄를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이 그 죄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받고 제자들이 고해 성사 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보내시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죄든지 사하여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예수님 오셔서 모든 제자들이 지금 좋아하는데 그때 이렇게 누가 없었습니까? 이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참 이 어떻게 보면 이성적일 수도 있고 또 좀 회의적일 수도 있는 이 도마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저를 안 보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도마가 어디 잠깐 갔다고 왔는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봤다. 그리고 손도 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도 봤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랬으면 이제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 진짜냐 그러면서 확인해 막 예? 이렇게 막 기뻐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니까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 막 감사하는 거. 이런 선택이 하나 놓여져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에 왜 내 없을 때 오셨나 이거죠. 왜 내 없을 때? 그래서 이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이게 예나 지금이나 이건 제일 힘든 건 뭐겠습니까? 이게 삐지는 거죠. 삐지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삐지는 거는 진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삐지는 것은 진리의 영역이 아니고 삐지는 것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정당해서 삐지는 게 아니고요. 삐지는 것은 이거는 선택 사양입니다. 필수 사양이 아니고 만약에 도마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 들었으면 정말 이거 하나같이 다 이야기하니까 같이 즐거워하면 되는데 도마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왜 그거를 내 없을 때 보여줬느냐 이거죠. 왜 내 없을 때? 왜 내 없을 때 그거 했느냐? 교회도 지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왜 내 없을 때 밥 사줬느냐 이거죠. 그리고 왜 내 없을 때 그때 이거 했느냐 이거죠. 전부 다 뭔가 이거죠. 왜 내 없을 때 놀러 갔냐? 왜 내 빼놓고 전화했냐? 왜 내 빼놓고 이거 했냐? 왜 내 없는 데서 그런 이야기 했냐? 전부 다 이게 뭡니까? 그냥 이제 이런 분들은 도마과입니다. 도마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삐지는 것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도 도마하고 있을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8일 동안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오셨을 때 오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 때문에 한 번 더 오시는데 오시려고 하면 그냥 그날 오시지 또 왜 8일 동안 또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셨겠습니까? 또 왜 예수님께서는 오셨는데 8일 만에 오셨겠습니까? 이거는 또 기억하십시오. 숙성 기간입니다. 삐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나타나면 안 돼요. 삐지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은 뭐냐? 숙성 기간, 충분한 숙성 기간을 두십니다. 8일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부활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말 도마만은 어떻게 됩니까? 도마도 믿었으면 그 8일 동안 부활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텐데 자기가 삐지는 길을 선택했으니까 8일 동안 어떤 기한을 보냈겠습니까? 영혼의 밤을 경험하는 거죠. 캄캄한 영혼의 밤. 모두가 다 부활했다고 즐거워하는데 그 속에서 누구만 정말 이렇게 마음이 상해져 있느냐? 도마만 상해져 있어. 그래서 도마가 그냥 하나님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여드레 만에 이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있었고 문들도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저는 참 이 말씀 보시면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내 손가락 이리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거 누가 했던 이야기죠? 누가 했던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제 도마가 삐져서 했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소위 말해서 이제 표제를 그대로 인용,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삐져서 하는 말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도마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죠. 야, 내 손가락을 봐라. 네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을 봐라. 또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가 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요구했던 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시면서 이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계속해서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 잘 삐지는 사람들이 또 고백은 감동적으로 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번에는 이제 번역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과거 개역 성경에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 주님 앞에 이제 굴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누가 복되다는 겁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한 구절만 그냥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 1장에 있는 말씀,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님들이죠, 저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저도 예수님 보면 당장 믿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여주시기만 하면 저 당장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 난 도마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복된 사람은 누군가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도 우리처럼, 그들도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지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손과 발도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같이 우리가 한